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는 어떠한 곳이냐면 옛 영광을 가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리디아라는 그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사대를 이야기할 때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대를 이야기하면은 황금의 도시예요. 그만큼 이제 부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또 나라 자체가 이 리디아 왕국, 사대를 중심으로 한 리디아 왕국이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이 사대가 이렇게 그 왕국의 중심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삼면이 높은 벼랑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어떤 곳에는 250m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450m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9월 달에 가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삼면이 이렇게 높은 벼랑 위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분지처럼 이 사대라는 그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쪽 면으로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그 면도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전 그옛뭐 지금은 좀 상황적으로 틀리겠지만 그옛 고대 시대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기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바로 자리한 옆에 그 펙톨루스라는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화를 세계 최초로 이 발행한 나라가 어디냐? 로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로마가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금화와 은화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사대가 자리했던 그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디아 왕국에서 자체적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은화를 만들어서 유통했다는 것은 자신들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달러가 왜 강합니까? 뭐 중국이 위안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루블화하고 뭐또 유럽이 유로를 만들었지만 지금 기축통화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어쨌든간 그 화폐가 뭡니까? 달러죠. 근데 그 달러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없어질 그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어서 은화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라면 그만큼 우리 리디아 왕국이 강성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도 활발하고. 하지만 이게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이 사대는 아주 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도시예요. 우리가 어떠한 도시라고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예전에는 아주 뭐 강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활발하고 또 부유한 도시였는데 갑자기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죽어버린 그러한 도시들을 볼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많이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디트로이트, 아 벌써 한 10년 됐군요. 10년 전에 그 디트로이트를 가게 됐는데 그 GM 그 본사가 있는 그 주변이 완전히 황폐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동차 산업이 막 죽으면서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가 특별히 완전히 죽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GM의 본사도 있고 뭐 포드 본사도 있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그 GM이라는 그 높은 빌딩은 아주 뭐 화려하게 잘 있지만 그 주변은 완전히 뭐 사람도 살지 않는 막 무너진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가 그 사대교회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곳에 이제 살고 있고 그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대가 한순간에 몰락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화려한 것,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것처럼 이 리디아 왕국이 그다음에 사대가 리디아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다음에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사대가 점점점 이제 몰락해 가는 거예요. 이 삼면이 이렇게 절벽에 있고 그다음에 한쪽 면만 막으면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전한 겁니까? 그 리디아 왕국에 누가 쳐들어오게 됐냐면 혹시 고레스라고 기억나세요?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완전 성경에 나.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딱 우리는 이 한쪽 면만 막으면 되니까 괜찮아 하고 아주 여유 있게 긴장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해이한 그런 그 마음이 그 다른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고레스의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어이없게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고레스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 바벨론까지 가는데 이 바벨론도 너무나 쉽게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의 내부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 칙령이 왜 나오냐? 이게 이 고레스가 이렇게 리디아 바벨론을 쉽게 점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풀어줬대요. 다시 돌아가라. 제가 읽은 그 신문의 그 기사 비슷한 그 어떤 선교사님의 그글 가운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간 이렇게 고레스에 의해서 한번 점령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그 안티오크스 3세에 의해서 이렇게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이제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그 터키에서 지진이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이제 거의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투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가 왕이 되는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대가 이 페르시아의 중요한 거점 도시예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수도까지 연결되는 상업의 주도, 중요한 그 출발점이자 또 끝이 바로 이 사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이 사대를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진이 나고 하면서 또 지정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대에서 중요하게 어떤 여겼던 여러 가지를 어디로 뺏기냐면은 이 서머나하고 버거마에 뺏게 됩니다. 이 서머나와 버거마에 뺏겼다는 건 뭐냐면 이 서머나와 버거마가 황제 숭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그 도시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사대가 부흥을 꿈꾸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인들이 모이는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을 크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스탑하게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자체가 옛 영광은 있지만 황폐해지는 그런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매가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미국을 따진다면 요즘 우리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겠지만 이민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어 예배는 좀 그래도 좀 모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어 예배 젊은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30대는 우리 교역자들 2명, 그다음에 우리 경화 경진 집사님 가정도 있고 최영준 그래도 한 5명은 넘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티지로 60 이상, 70 이상은 몇 프로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걸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옵니까? 낙심이 됩니까?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어르신들이라도 많으니까. 다들 이야기를 하면 이민교회, 좀더막 애들 중소도시 가면, 이번 주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컨퍼런스가 여러분 오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민한 오신 분들이 다막 교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골이어도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시골에 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뭐몇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그 목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운전하고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게 오는데 살아있지만 죽었다. 아, 갑자기 이거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아니,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곱 교회가 다양한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다 나이 든 분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까? 나중에 313년 이후에 로마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공인 인정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 황제가 각 교회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와서 여러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대표 중에 4대 교회 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쯤,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 AD 100년쯤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도시가 소망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는 산업도 발달하지 않는데 곧 문 닫을 것 같는데 한데도 몇 년을 더 가요? 2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책에서 글에서 읽었는데 60에 은퇴하시면서 예전에는 60에 은퇴했잖아요. 60에 은퇴하면서 아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뭘 하겠냐 가만히 그냥 인생이나 즐기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하고 살았는데 90이더래요. 30년 동안 그냥 천국 갈 준비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30년이래요. 그러니까 90이 딱 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아깝더래요. 내가 30년 동안 뭘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지역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죽게 된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가 굳건히 잡아야 될게 뭐라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시작했지만 노방전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들고 나가서 제가 그 코리안 페스티벌 가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눠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기도 보고 막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한국 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없을 때는 애기 엄마들한테만 줬어요. 딴 뜻이 아니라 애들이 땀나고 하면 물티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나눠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110명 정도가 오세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지만 음식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뭐 케이터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음식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제 다섯 개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식사를 준비해. 한마디로 130명 정도, 여유있게 하면은 130명에서 150명이 먹을 식사를 다섯 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막상 한다고 해놓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되면서 좀 우리 권사님들한테 미안했어요. 아, 괜히 한다고 했나. 이거 괜히 어제 11시, 12시까지 그 권사님 몇 분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가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 좀 도와주세요. 모른 척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이런 섬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로해졌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예배에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고. 전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우리 항상 우리 반주한테 전 처지는 게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박수를 한번 치라면 탁탁탁 칠 수 있고 찬양도 해야지.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처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요. 우리 은혜롭게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혜롭게 부른다는 것이 그냥 내 만족이만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싫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점점 처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즘은 전도사님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좀 솔직히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은 있지만 이 머니가 들어가요, 다. 그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워낙 힘드니까 뭐 다들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참 사역자를 이렇게 그냥 뽑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소원하게 되냐면 교육부를 향한 그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요번에 우리 썸머스쿨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간 돈이, 돈이라고 표현해보자면 한 2만 불 정도가 우리 교회 서포트해준 거예요. 한 20, 30명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 계산적으로 보면 다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다 보낸 것 같은데 우리 부활절 끝나고 헌금 3만 2천 불 다 보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5만 불 정도를 전혀 우리 교회 미니스트리하고 실질적인 것과 상관없는 곳에 쓴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뭐 도와주는 거 다 빼놓고, 선교지에 빼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회개했어요. 약간 좀 아까웠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은이가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30대가 없으면 20대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는 뜨거운 예배 못 드려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아, 우리가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솔직히 들어요. 15년 정도 있으면 저도 은퇴하는데 15년 뒤에 은퇴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내 후임자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점점 약해짐에 두려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짐과 세상에서의 사라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주변도 다 그래. 내 주변도 이미 다 포기했어.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는구라.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곳에,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몇 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들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불가능한 가운데도 가능함을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좀 몸을 숙이고 자기를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더 화를 내면서 너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40주야를 도망하는 후에 호렙산의 동굴에 이렇게 피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여기 왜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다 허물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나도 죽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우상을 예배하고 타협한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천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7천명이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수술하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치료받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왜 자꾸 내 생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왜 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습니다. 편하려고 타협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이 고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곧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그 이름이 어디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다 맛보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을 다 알고 세상의 헛됨을 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고 동시에 생명책에서 기록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보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15시간 거의 한 30시간 운전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 성경을 이렇게 틀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지 가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낭독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이 5장 32절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사모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성령을 주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고 여러분 어떨 때는 아찔하지 않아요? 그때 만약 하나님 붙잡아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 정말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런 아찔한 그런 것 없으세요? 없으면 감사하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잘못되다는 것이 딱 마음에 와닿았으면 뭐라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이게 뭐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혼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 증인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